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10일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북한과 접촉해 지난해 10월 초 스톡홀름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여러 채널을 통해 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언제 어떤 채널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지난해 말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 가능성을 점쳤었습니다. 이란군이 실수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시인한 이후 반정부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어제 테헤란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면서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란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란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 지도자들에게 시위대를 죽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전 세계가 이란 내 사태 진전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알발라드 공군기지가 또다시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고 이라크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라크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바그다드에서 80km 북쪽에 있는 알발라드 기지에 다연장포 로켓 8발이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장교 2명을 포함한 이라크군 병사 4명이 다쳤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사망한 이란 쿠두스군 최고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가 미 대사관 4곳에 대한 공격을 계획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12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증거를 인용한 것은 아니라며 4개 대사관과 관련해서 하나도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그들이 우리 대사관을 공격하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행정부로부터 받은 정보 브리핑에는 중동 지역 내 미국 인원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있었음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중국의 약속은 합의문 번역 과정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1단계 합의 내용이 번역문 작성 과정에서 달라졌다는 세간의 추측에 대해 번역에서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우리는 정말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했던 번역 과정을 거쳤다며 서명하는 날에 영문본이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매우 광범위한 합의라고 덧붙였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번 합의로 중국이 400에서 500억 달러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그 밖에 앞으로 2년 동안 2천억 달러의 추가 상품 구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홍콩 인권민주주의법 시행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미국 비정부기구 대표의 홍콩 입국이 거부당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어제 홍콩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홍콩 당국은 그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로스 사무총장의 입국 홍콩 입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지역 순방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첫 방문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백악관 국간부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는 북한을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시도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So I think the birthday message underscores that willingness.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11일 담화를 통해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미국과 다시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함경도 동해안 지역이 대체로 흐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4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로 예상됩니다.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북한 측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간부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지 않은 것은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 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측에 지난해 10월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길 원한다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 공언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지 않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이번 인터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대화 재개를 원한다는 것 외에 미국의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꽃병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꽃병도 다른 어떤 종류의 선물도 받지 못했고 이는 긍정적인 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월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이름의 담화에서 자신들이 정한 연말 시한 안에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오지 않은 것은 고무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류의 시험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메시지는 북한을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시도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의 동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연말 시한을 통보한 북한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노력에 시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번 생일 축하 메시지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 birthday message underscores that willingness on the part of the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메시지는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가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연구원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I would see the report of President Trump extension of birthday greetings to Kim Jong-un.
노퍼 연구원은 이번 시도에 북한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겠지만 만약 양측이 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한다면 두 지도자의 개인적 관계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런 시도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선 북한이 더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He doesn't have many tools at his disposal except for his personal diplomacy.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외교 외에 마음껏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은 상태라며 이 때문에 이런 시도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회의적이었습니다. 잔우지 대표는 북한이 이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Unfortunately, all of this comes after a North Korean Korean Worker Party plenum.
전원회의의 입장 발표 등을 토대로 볼 때 2020년 북한이 미국과 관여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꽤 작아 보인다는 겁니다. 잔우지 대표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은 상태는 아니지만 실무회담 등 미국과의 협상 재개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담화 등을 통해 브로맨스, 즉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우정이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s have made it pretty clear in their behavior and in their statements that the bromance game is over.
북한이 이미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상황에서 생일 카드를 보내고 김정은 위원장을 여전히 자신의 친구로 인식하는 건 망상이란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개인적 관계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 자체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You don't solve these enormously complex issues of peace treaties,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so on at that level.
평화 조약과 비핵화 과정 등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은 정상 간 좋은 관계만으론 해결할 수 없으며 전문가 차원의 기술적인 논의와 협상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상 간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협상의 기초가 튼튼해진 이후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도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Personal relations are not going to solve the issue, of cours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ve to have substantive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의미와 그 목표를 향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그런 대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전달자가 된 한국의 역할에도 주목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미북 대화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whole issue of the birthday and the transmittal congratulations on Kim Jong-un's birthday is also about trying to get South Korea back into the game.
미국이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건 한국을 비핵화 협상에 다시 개입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잔우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건 한국의 제안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선 미국의 지지를 받길 원했을 것이고 이번 생일 축하 메시지는 이를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잔우지 대표는 북한이 한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미국이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미북 간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런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혹여 우리가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 타겟에서 1년 반이 넘게 속히우고 시간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생산을 위해서 여전히 북한과 협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미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또 미군의 중동 추가 배치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9일 갱신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발사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이란이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생산을 여전히 북한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이란이 이라크 주둔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통해 미사일 정확도가 개선됐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자체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 부품과 자재를 조달하는데 북한과 같은 외부 자원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핵 합의를 통해 강화된 수출 규제 이행과 미사일 관련 제재 확대로 이란이 외부로부터 부품과 자재를 조달하는 것을 늦췄지만 이란은 제재를 회피할 방법을 계속 모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기존의 수출 규제와 비확산 체제의 허점을 찾거나 제재를 위반할 해외 판매자를 찾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란의 샤하브 3 탄도미사일은 북한 노동 1호 미사일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9일 발간한 2019-2020 이란 위기와 미국 군사 배치 보고서에서 미 의회는 중부사령부에 미국의 군사적 자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다른 임무 수행을 위한 미군의 대비 태세와 기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에 추가로 배치되거나 교체 투입을 위해 훈련받는 장병들은 다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에서 차출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병력 운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위협과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작전 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병력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향후 전략적 셈법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파견할 수 있는 유연적 배치에 방점이 있다고 미 육군 장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방위가 주 임무인 주한미군은 지금의 역할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이언 메카시 미 육군 장관은 10일 향후 인도태평양 영내 육군 배치 전략은 다영역 작전을 기초로 한 유연하고 신속한 전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장관은 이날 인도태평양 영내 미 육군의 전략을 주제로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중국의 패권을 영내 최대 위협으로 지적하며 이 같은 배치 전략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If conflict with a great power competitor occurred, the United States would be unable to easily bomb strategic locations and safely flow in.
영내 강대국과의 전략 변화라는 설명입니다. 메카시 장관은 최근 이란 사태와 관련해 82 공수사단 소속 병력 4,000명을 투입하기로 한 결정과 지난해 일본 육상자위대와 공조한 동양 방패 작전을 신속 배치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유연한 배치 전략이 향후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재배치나 역할 변화에 미칠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No, they're focused on the peninsula. We have other formations and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region that work other relationships.
메카시 장관은 신속 대응 배치 전략의 변화가 미군의 병력 부담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춘 병력을 지난 3년간 늘려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런 육군 병력이 3개 여단에서 26개 여단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메카시 장관은 지난해 중단된 대규모 미한연합훈련이 대비태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약간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위기 상황 관리에 효과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So I'm heading to South Korea at the end of the month. I'll get a great chance to sit down with General Abrams and get a much good. Much greater perspective. He had said he has managed the risk.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연합 훈련 조정에 따른 위기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미 밝혔고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이와 관련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메카시 장관은 최근 이란 사태가 북한의 향후 셈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lways risk with that. I don't see a direct correlation right now.
한편 이날 강연에 참석한 마이클 오웬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OA에 주한미군은 유연한 신속 배치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는 메카시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there could be exceptions, but the exceptions would have to be discussed with Seoul, and you'd have to be aware of first of all the Seoul approved.
오웬런 선임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 차출을 통한 전략적 유연성을 원했다며 이는 미한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역내 상황에 따라 언제든 예외는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과의 사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중국 은행들을 제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북 최대 압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선임 자문관이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애셔 전 선임 자문관은 미국의 현 대북 제재는 최대 압박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셔 전 선임 자문관을 김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미국 정부가 애국법 제311조에 근거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북한 불법 자금 세탁의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대북 제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The Trump administration began with a clear determination that North Korea was a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 북한이 세계적인 위협임과 동시에 미국이 위협이 된다고 명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이라는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고 이는 명목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과 직접 외교적 협상을 벌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최대 압박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시지 않는 겁니까?
I think we're nowhere near the potential for true maximum pressure.
미국의 현 대북 제재는 최대 압박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돌아가는 북한의 기업망을 감안하면 말이죠. 중국과의 합작 회사들도 있는 그중에는 믿을 수 없게도 중국의 국영 기업이 연루된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수십 개의 북한 회사들이 단둥 선양에 있고 아마 상하이에도 있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가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회사들은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국영기업들과 관련한 80여 개 합작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중 적어도 절반은 북한 지도층의 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과 연계돼 있을 겁니다.
중국 내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한 회사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회사들인가요?
A company called Sari that I've been involved with has identified
제가 관여하고 있는 사야리라는 회사가 핵무기 조달과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북한의 회사가 중국 다렌에 있는 회사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 중국 회사는 중국 정부에 핵무기를 공급하는 다렌의 핵 관련 국영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중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 오랫동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부는 비밀리에 하지만 일부는 어느 정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재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말씀인지요?
To say that we are maximum pressure is an illusion. Maximum pressure would be maximum law enforcement.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망상에 가깝습니다. 최대 압박이 되려면 최대 법 집행, 최대 군사 압박, 최대 첩보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힘의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보, 문화 교류도 포함됩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과거 1981년부터 옛 소련에 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보타지부터 공공연한 관여, 그리고 군비 축소까지요.
최근 들어선 사이버 영역에서 북한의 활동도 두드러지는데요.
And they're again relying on the same sorts of illicit funding, most notoriously cyber.
북한은 또다시 불법적인 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악명 높은 사이버 활동이죠. 국제법은 물론이고 미국법, 한국법, 일본법 모두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도 훔칩니다. 통상적으로 누가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을 훔쳐갔다면 은행이 책임을 지죠. 만약 신용카드가 사기에 연루돼 누가 악용하면 신용카드사가 보상을 합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의 정보로부터 훔치고 사람들로부터 훔칩니다. 소니와 같은 기업들로부터도 훔쳐서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고 됐죠. 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과 관련해선 꾸준히 문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There's been a great effort by the Japanese and by others, the U.S. Navy and Indians, a lot of countries working together.
일본을 비롯해 미국,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정보를 보면 북한은 여전히 석유를 환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억제책이 필요합니다. 금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일정 영역에서만의 노력이 아니라 큰 규모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 했던 것처럼 말이죠. 김정은 정권의 재정적인 동맥을 공격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했는지 가늠하게 해줄 척도는 그 동맥에서 피가 나오고 있느냐 여부가 될 겁니다.
앞서 대북 제재가 중국 쪽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건드릴 수 있습니까?
One way is to do follow the Banco Delta Asia playbook and pursue the banks in China that are providing.
한 가지 방법은 중국 내 은행들을 추적하는 겁니다. 중국 은행들은 북한이 국제 금융망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에 연루된 몇몇 은행들은 매우 큰 은행들이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대북 제재를 준수할 때까지요. 거기엔 중국 은행도 있고 중국 건설은행, 중국 농업은행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은행들이죠. 하지만 북한 회사들과 거래를 하거나 북한 지도층의 금융 지원과 아니면 더 심각하게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연루되는 잘못을 한다면 그 은행들이 미국의 금융 제재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한 뒤에 다시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대우하면 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은행 세 곳이 조사를 거부하는 데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게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I don't know that indictment is sufficient. I think that the Section 311 provision needs to be aggressively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국법 제 311조를 러시아, 중국 내 국영 기업들이 서로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 규모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군사 영역도 있습니다. 금융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과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과거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과 관련해 취한 조치에서 현재 정책 담당자들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What I think needs to be applied is what we did back then. It was a careful estimate of how North Korea's regime
방코델타 아시아권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건 북한 정권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지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추적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핵개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원을 뺏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해 효과가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제재 자체를 재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Sanctions didn't stop the Kim regime from developing nuclear weapons because in part sanctions are only part of the pressure strategy.
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 건 제재는 압박 전략의 일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창의 끝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도 북한의 내부적인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은 그것이 뭔지 스스로 알 겁니다. 미국 정부 내 훨씬 고위급 차원에서의 지휘 통제를 통한 전방위적인 조직력과 계획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제언을 하신다면요.
I think it's time for the sledgehammer. I think the sledgehammer will create a effect inside North Korea that will
지금은 큰 망치를 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부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게 말이죠. 김정은 정권의 장악력에 불확실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회가 올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지할 것이고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에서 이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통일된 한반도를 원합니다. 민주화된 한국의 주도하에 말이죠. 유엔이 지원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주참전국인 미국이 지원한 상황에서 말이죠. 제가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 추적하던 정부 내 조직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북한 지도부의 자금과 핵무기 자금, 그리고 북한의 전반적인 군에 관련된 자금을 겨냥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선임 자문관으로부터 미국의 대북 제재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에 대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는지를 놓고 전문가들이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이 단결돼 있고 또 통제도 철저해서 제재가 체제 변화에 동력이 될 수 없다는 지적과 수뇌부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엘리트마저도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을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김씨 정권의 등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랑커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9일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 기고에서 그런 사례가 북한에선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엘리트들이 매우 단결돼 있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도 철저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랑코프 교수는 북한 엘리트들을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 작은 배에 함께 의지한 사람들에 비유하며 서로 싸우면 승자와 패자에 관계없이 배가 전복돼 모두 익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이 전략적으로 주민들에게 일부 경제 자유를 허용한 장마당 등 민간 경제 역시 얼굴 인식 카메라 등 첨단 감시 기술을 개발한 중국의 도움으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랑코프 교수는 이런 요소들을 지적하며 북한 정권은 현 대북 제재 하에서 정치적 타격을 별로 받지 않은 채 5년에서 10년은 버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도 10일 BOA에 강력한 제재로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거나 정치적 권리를 더 요구하는 것 혹은 정권 교체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순전한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 밖에 사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과 지배 엘리트 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너무 철저히 통제를 받아 자유로운 생각을 할 기회가 거의 없고 혁명도 마음에 둘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평양에 있는 대부분의 권력자가 김정은 위원장 뒤에 단결돼 있고 김 위원장은 엘리트들이 만족스러워하는 최상의 삶을 사는데 통치를 계속 집중하는 것을 볼 때 북한 정권의 운명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이 과거에 기초한 것으로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현재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으로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이정호 씨는 10일 BOA에 대북 제재가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제재 압박이 지속되면 국가의 기능과 통제력이 모두 약화되고 지도자에 대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신뢰도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로 정부 기관이나 주민들 모두 삶이 힘들어지면 개인주의가 강해진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찾아 나서고 엘리트의 불만도 커지면서 정부의 관리와 통제력은 약화된다는 겁니다. 한국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최근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설문조사해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 있을 때 개인이 집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82%에 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는 언론기고에서 이런 사례들을 지적하며 개인과 돈에 눈뜬 북한 주민들은 대북 제재로 시장과 일자리가 붕괴되면 2009년의 화폐개혁 때처럼 그 책임을 김정은과 권력층에 돌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정호 씨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전원회의 보고에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통제 강화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만 따르라고 하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옛 공산권 루마니아 출신인 그레그 스칼레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VOA에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많은 간부가 숙청됐고 과거보다 더 많은 간부와 가족이 탈북했다며 북한 엘리트가 하나로 뭉쳐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다 하나로 뭉쳐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고위 간부들도 많습니다. 그 뜻이죠.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제재로 간부들에게 충성자금과 과도한 할당량 등 중앙당의 요구량이 훨씬 많아지면서 엘리트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북한의 체제 변화와 연관시키는 걸 경계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재의 목표가 뭐냐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과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그 제재의 목표가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일반 주민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망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반체제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유엔 제재와 북한의 체제 전환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전쟁 중에 실종됐던 미군 70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3명은 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미국에 송환됐던 55상자 분량의 미군 유해 감식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28살의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 육군 7보병사단 소속 로버트 스타이슬링어 중위는 1950년 11월 중공군과의 격전이 벌어졌던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미 24보병사단 소속 19살 존 셸렌바 일병은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20일 대전방어선에서 전사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유해감식을 통해 지난해 12월 말 두 사람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DPAA 자료에 따르면 스타이슬링어 중위와 셸렌바 일병을 포함해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70명의 한국전쟁 실종 미군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7월 미국에 송환됐던 55상자 분량의 미군 유해 감식을 통해 확인된 33명이 포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이 7,6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5,300여 명의 유해가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켈리 맥킥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국장은 지난 11월 의회 청문회에서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DNA 정밀 분석 인력과 장비, 기술 등을 확충해 미군 전사자 유해의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If we were to receive additional funding, there are three priorities that we would place it against. First would be expanding the scientific staff.
맥키 국장은 오는 2025년까지 매년 350명의 미군 실종자 신원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이죠?
네,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5인 격추한 사실을 인정한 후에 이란에서 정부와 군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치러진 타이완 총선에서 차잉원 총통이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결의안이 이번 주 상원에 제출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이란부터 가보죠. 대규모 집회가 열렸네요.
네, 12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아자디 광장에서 지난주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11일에 이어서 이틀째 열린 대규모 집회였는데요.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목적으로 모였지만 이 분위기가 점점 가열되면서 곧 반정부 시위가 됐습니다.
네, 시위대가 정부와 군부를 규탄하는 거죠. 상황은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이란군 당국이 우크라이나 여객기 를 격추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네.
시위대는 대부분 대학생들 젊은이들이었는데요. 시위대는 이란 정부가 거짓말을 했고 국민과 세계를 속이려 했다고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란 정부는 우리의 적이 미국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의 적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가 하면 무능한 지도자, 지도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네.
젊은이들은 또 여객기를 격추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시위가 이 테헤란 한 곳에서만 열린 게 아니군요.
네,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들을 보면은요. 11일과 12일 이틀간 이 테헤란은 물론이고 이란 여러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는데요.
네.
이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같은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집회 경찰도 있고 시위대도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그런 소식.
소식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시위 현장에는 경찰이 물대포와 곤봉으로 무장한 채 시위대와 대치하는 등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총성도 들렸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테헤란 경찰청장은 성명을 내고 시위대에 실탄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올렸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인터넷 트위터에 이란 지도자들에게 시위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수천 명의 이란 국민이 이란 정권에 의해 죽거나 감옥에 갔다면서 국제사회와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네.
인터넷을 다시 연결하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허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가 추락 사건으로 이란 내에서도 이렇게 반정부 시위가 열렸지만 사실 국제사회도 굉장히 큰 논란으로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객기가 추락한 것은 현재 시각으로 지난 8일이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탑승한 우크라이나 국적 항공 여객기가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에 추락해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네, 상황을 좀 짚어보죠. 처음에 이란은 추락 원인을 사고라고 했습니다.
네, 엔진 결함이 발생해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인 11일 지대공 미사일을 잘못 쏴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네.
이란 군 당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사일에 격추된 여객기가 민감한 혁명 수비대 시설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고
네.
적국 비행기로 오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트위터에 이번 사고에 강한 유감이라면서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이 시인을 하기 전에 미국과 캐나다, 영국, 지대공 미사일로 여객기를 격추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가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한 후에 몇 시간 후 격추됐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앞서 지난 3일 미국이 자국 혁명수비대 산하 쿠두스군의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기지를 공격한 바 있습니다.
예, 이란의 이 같은 발표에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식 사과와 완전한 협력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다음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캐나다의 쥐스탱 트리도 총리는 12일 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회에 참석해서 여객기 추락 사고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미국은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자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상황이 달라졌죠?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이 나올까요?
미국은 이란과 전쟁은 원하지 않으며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 미국 ABC 방송 프로그램인 This Week에 출연해서 미국은 인권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이란 국민과 국제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또 테러 지원 활동을 중단하도록 이란 정권의 최대한의 압박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오브라이언 부자관은 미국의 최대 압박으로 숨이 막힌 이란이 결국 협상 자리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하고 이란 간의 협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트위터에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본인은 이란이 협상을 하든 안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협상은 전적으로 이란에 달렸지만 핵무기는 또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가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알발라드 공군기지에 12일 다연장포 로켓 8발이 떨어졌다고 이라크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공격으로 이라크군 병사 4명이 다쳤다고 설명했는데요. 로켓포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희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타이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총선이 열렸거든요.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네, 차이잉원 총통이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승리했습니다.
네.
11일 열린 총선에서 차이 총통이 57%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39% 지지를 얻은 국민당의 한과위 후보에 크게 앞섰습니다.
네, 57-39. 이번에는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다면서요.
네, 이번 15대 총통 선거는 2016년 선거 때보다 8%포인트 1%포인트 이상 높은 약 7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총선에서는 차이 총통이 이끄는 민주진보당이 일부 의석을 잃기는 했는데요.
네.
하지만 전체 의석인 113석 가운데 61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과반 유지에도 성공했습니다.
네. 이번 타이완 선거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홍콩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한편 중국이 타이완의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한나라 두 체제를 압박하는 가운데 열렸기 때문입니다.
네.
차이 총통은 일국 양제 체제를 거부하며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거위 후보는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가 타이완의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거위 후보의 이런 주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차이 총통의 당선 소감 들어보죠.
네, 차이 총통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위협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차이 총통은 이번 선거는 타이완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타이완을 얼마나 지키고 싶어 하는지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은 타이완이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이 직접 뽑은 정부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면서 무력과 위협을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타이완 총선과 관련해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면서 타이완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전 세계에 단 하나의 중국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기본적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중국인들이 타이완 독립활동을 반대하며 국가 통일이라는 정의로운 사업을 완수하도록 지지하고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미 국무부는 차이 총통의 재선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타이완이 민주주의와 번영을 꿈꾸는 나라들의 좋은 예가 돼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 이번 주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맞습니다.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이번 주 중에 상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서한을 지난 10일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냈는데요. 이와 관련한 구체적 일정과 향후 행동 방향 등에 대해서 14일 당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야, 이 서한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탄핵 심판에서는 모든 상원 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초당적인 정의를 구현할 것을 선서하게 된다고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이 상원 의원들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한다라고 적었는데요. 대통령에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에 충성할 것인지를 골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미심장하네요. 대통령에 충성할지 헌법에 충성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네,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상원에서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이라서 이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것이 유력한데요.
그렇죠.
따라서 같은 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두둔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심판하라고 펠로시 의장의 공화당 측에 촉구하는 말로 풀이됩니다.
네, 이 탄핵 결의안 상원 제출을 두고 지금 몇 주째 얘기가 계속됐는데 이 상원에 제출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탄핵 조사와 탄핵 심판으로 구성된 이 두 단계의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 중에 이 두 번째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네.
상원은 작년 9월 말에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한 뒤에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 결의안을 가결했는데요. 이를 승인해서 상원에 제출할 권한을 가진 펠로시 의장이 아직까지 넘기질 않았습니다. 증인 채택을 비롯한 공정한 탄핵 심판 진행 방식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증인 채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민주공화 양당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펠로시 의장이 이 문제로 정치적 게임을 벌이면서 너무 시간을 끈다는 지적이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울러 지난주에는 민주당의 일부 상하원 의원들도 탄핵안을 빨리 넘기라고 펠로시 의장에게 잇따라 촉구했는데요.
그렇죠.
결국 펠로시 의장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탄핵안을 무한정 붙잡아두는 게 아니라 하면서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상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펠로시 의장이 요구했던 그 공정한 탄핵 심판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10일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낸 직후에 상원의 탄핵 심판이 공정할 것으로 보는 거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은 상원에 넘기고 하원을 대표해서 심판에 참가할 소추위원들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상원으로 이렇게 탄핵 소추안이 넘어가면은 탄핵 심판이 곧바로 시작되는 건가요? 절차가 필요합니까?
탄핵 심판을 시작하면은 사전 절차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심판 진행 방식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결의안을 가결해야 되고요.
먼저, 예.
네, 트럼프 대통령 측에 소환장도 발부를 해야 합니다.
네.
이 과정을 상원이 서두르면 이번 주 중에도 심판이 개시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심판 진행 방식에 관한 결의안 내용 등은 상원이 공개하지 않고
야.
있습니다.
어쨌든 탄핵 심판 개시 준비가 지금 돼가는 상황인데요.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백악관도 입장을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10일 기자들에게 밝혔는데요.
네.
우리 백악관도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방어팀이 공격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입장을 개진할 처음이자 최선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지역, 오전에는 남포와 중강, 강계 지역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중강 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양덕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에는 영하 3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1도. 중간강계 아침 최저 영하 22도로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영하 5도, 영하 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개성과 사리원, 신계 지역은 맑겠고 해주와 용현은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1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7도입니다. 낮에는 2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 동해안 지역은 맑겠고 오후에는 평강, 장진, 운기, 선봉, 삼지연 지역만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입니다. 낮 최고 영상 3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1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1도로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1도에 머물겠고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1도, 삼지연군 영하 26도,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24도를 기록하겠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 9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눈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었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10일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북한과 접촉해 지난해 10월 초 스톡홀름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여러 채널을 통해 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언제 어떤 채널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지난해 말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군이 실수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시인한 이후 반정부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어제 테헤란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면서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란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란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이란 지도자들에게 시위대를 죽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전 세계가 이란 내 사태 진전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알발라드 공군기지가 또다시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고 이라크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라크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바그다드에서 80km 북쪽에 있는 알발라드 기지에 다연장포 로켓 8발이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장교 2명을 포함한 이라크군 병사 4명이 다쳤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사망한 이란 쿠두스군 최고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가 미 대사관 4곳에 대한 공격을 계획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증거를 인용한 것은 아니라며 4개 대사관과 관련해서 하나도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그들이 우리 대사관을 공격하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행정부로부터 받은 정보 브리핑에는 중동 지역 내 미국 인원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 있었음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중국의 약속은 합의문 번역 과정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1단계 합의 내용이 번역문 작성 과정에서 달라졌다는 세간의 추측에 대해 번역 과정에서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우리는 정말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했던 번역 과정을 거쳤다며 서명하는 날에 영문본이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매우 광범위한 합의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이번 합의로 중국이 4에서 500억 달러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그 밖에 앞으로 2년 동안 2천억 달러의 추가 상품 구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홍콩 인권민주주의법 시행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미국 비정부기구 대표의 홍콩 입국이 거부당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어제 홍콩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고 했으나 홍콩 당국은 그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로스 사무총장은 홍콩 측이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이 입국할 수 없다는 말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로스 사무총장의 홍콩 입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지역 순방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첫 방문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빈살만 왕세자에 이어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을 만나 중동의 정치적 긴장 완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